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치 하셨으면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을 읽고 2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죄악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저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은 주의 성령으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담임 목사님과 10여 명의 선교팀이 벨리즈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부족하지만 앞에 서서 말씀을 대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교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이 동일한 질문을 여러 번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가정들이 잘 아시겠지만 결손 가정이 요새 많습니다.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는. 그래서 결손가정이라는 말도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중등부 학생 중에 미혼모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중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의 대답은 저희 엄마가요 어렸을 때 사고를 쳐가지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났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어쩌다 우연히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힘들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유와 목적 없이 방향성 없이 살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이유와 목적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왜 무엇 때문에 지으시고 창조하셨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드신 것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진화론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 과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인원에서 사람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어쩌다가 우연히 돌연 변이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침팬지는 고등동물인 그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하등동물은 여러 세포동물에서 단세포는 다세포동물로 그죠? 그리고 그 세포동물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원시의 대기 가운데 그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전기적인 자극과 천둥번개가 치고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변화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대요.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있게 되었대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공간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물질들이 어쩌다 보니까 뭐 빅뱅 이론이라는 거 잘 모르지만 많이 들어는 봤죠. 뭐 그런 이론으로 인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 모든 물질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라고 얘기할 때 원인은 뭐예요? 어쩌다?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에 한번 미국에 왔을 때 차를 하도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래도 너무 그 차를 저에게 주신 분이 감사한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고칠 돈이 없어갖고 폐차장에 가서 부품을 떼다가 직접 차를 고친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근데 미국에 폐차장에 가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엔진부터 시작해서 차 한 대를 다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폐차장에 다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폐차장 가도 타이어 하나도 사기 힘든데 미국은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폐차장에 가니까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막 허리케인이 와서 막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요동이 치면 볼트와 너트가 우연히 맞아 들어가가지고 그 자동차 부품들이 거기서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한 대 한 대 결합돼가지고 우연히 자동차가 완성된 자동차가 딱 하니 생길 수가 있을까요? 수만 년이 걸리면 아마 그 폐차장에 있는 고철들은 더 낡아 녹슬어질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공계열 박사님들이 하도 많이 계셔서 번드기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근데 과학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칙,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뭐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합은 같다. 근데 그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는 효율은 절대 1이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들은 점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간대요.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점점 불안정성이 커지는 불안정한 상태로 간답니다. 뭔 말하는 거야 지금 앞에서 목사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점점 쇠퇴해 가지 점점 새로워지고 새 것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진화의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처음엔 육식을 안 했는데 나중에 육식을 하게 됐다든지 그렇죠? 사람의 연령이 되게 길었는데 600년 이상 살다가 100년 밑으로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소진화의 근거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원숭이가 침팬지가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대진화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에 사실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을 통해서 몇몇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들어진 것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대신 여기 옆에다 달고 하는 마이크를 처음 달고 한번 해보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 마이크를 이제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마이크를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받아서 목소리를 더 다른 사람이 잘 듣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시는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이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장난치면서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이 그냥 막 뭐 만들다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휴대폰이 생긴 게 아니라 먼 거리 있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요새는 뭐 음성도 안 하죠. 뭐 카톡하고 뭐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과 여러 가지 기능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기능들이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과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다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보다 여러분의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다 여러분의 존재가 더 복잡하지 않고 더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견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인 동용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그러면은 수염이 이렇게 긴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를 그려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 코, 입, 머리, 팔, 다리를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이전부터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거죠.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어를 원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게 복수형 어미를 가지고 있어. 힘, 임이라는 게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수로 써 있네. 그리고 뒤에 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유일신 사상을 말한다고 에이 천만에 성경엔 다신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 근데 나중에 성경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하나로 편집되다가 이게 그냥 한 대 여기 얽혀서 지금 그 증거가 여기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가지고 다신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복수인데 이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엘로힘 외계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복수 단어가 복수형 어미를 가졌다고 해서 그 단어가 반드시 복수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이 영어로 어떻게 되죠? Glasses. 글래스가 아니라 Glasses. 복수형이네요. 그러면은 번역할 때 안경들 이렇게 번역하시나요? 그냥 하나의 안경인 거예요. 근데 안경알이 두 개여서 그런지 어떤 복수성의 의미를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 다신교를 다신사상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수성의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창세기 1장 26절은 삼위일체의 확실한 증거라고. 근데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몇 이상이 우리예요? 둘 이상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절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인간을 만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복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잘못된 오해는 잘못됐다기보다는 나아갔으면 싶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손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이 손이 상징한다. 뭐 발,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설명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보다 더 1차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그 역할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내는 그 이미지를 가리켜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26절에 형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젤렘.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히브리어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걸 알면 이해가 하기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가 현대 히브리어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젤렘이 원래 명사지만 여기서 파생된 동사가 있는데 메짤렘이라는 거예요. 이 메짤렘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착각 사진을 찍다라는 그런 동사로 사용돼요. 사진을 찍다. 메짤렘 사진을 찍다. 그리고 데무트 모양이라고 번역된 이 데무트라는 명사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사진을 출력해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추억을 간직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진 한 장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어떤 사진이냐면 그거 준비됐나요? 이거 잘 보이세요? 이거 누구 같아요? 아, 저로 보여요? 예. 이게 누구의 이미지냐면 제 이미지입니다. 제 형상. 여러분 요 종이를 보면서 제 모습이 보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종이가 전가요? 이 종이는 저는 아니에요. 그죠? 이 종이가 저의 모습을, 저의 이미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인가요? 여러분, 제가 종이인가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제가 뭐 어떤 아까도 누가 아 목사님 이렇게 살이 안 찌고 마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키가 185에 몸무게가 75kg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마른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표준인 것 같은데. 근데 보이시기에 많이 말라 보이시나 봐요. 제가 좀 말라 보여도 종이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종이는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의 이미지예요. 저의 형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근데 제가 하나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이미지냐면 이번에는 네. 이건 뭐죠? 침팬지. 저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이번에도 제가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 아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속으로 말을 안 하지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프린트로 출력을 해봤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분명히 다른 이미지예요. 다른 형상이에요. 아까 제가 과학도 잘 모르면서 과학 얘기를 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되게 비슷해. 생물학적으로 너무너무 비슷해. 유전자 구조도 너무너무 비슷하고 사람과 거의 같아. 뭐 저 정확하게 몰라요. 뭐 90 뭐 몇 프로 이상? 99% 이상 똑같은데 유전자 서열이 좀 다를 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미지 두 개를 딱 놓고 야,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보니까 똑같은 섬유질로 이루어진 종이에 똑같은 재질의 종이에 똑같은 잉크로 똑같은 다트로 점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이루어져 구성분이 똑같아. 근데 그 점이 색깔별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것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두 개는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거는 침팬지의 이미지고 이것은 제 이미지인 것처럼 그러면 짐승들은 그저 짐승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우리가 동물들과 생물학적으로 너무너무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으셨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다시 쫙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 이거 뭐 물어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보이긴 뭐가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 여러분 왼수가 보이는 거죠. 옆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가 옆에 보이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일그러졌어요. 구겨졌어요. 제 거니까 구겨도 되죠.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렇게 구겨져서 아까는 저처럼 보였는데 지금도 저처럼 보이나요? 아, 알고 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뭐 저같이 그냥 이거 먼저 딱 보여줬으면 저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죄로 타락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구겨졌어요.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보혈을 뿌려가지고 십자가로 좀 빳빳하게 다려서 성령으로 코팅을 해야 그나마 좀 구겨졌지만 그래도 좀 알아보겠네. 그러나 완전하지 않죠. 불안정하죠. 구겨져 있죠. 흠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했어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자기 모양,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창세기 5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담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요.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죠. 비록 타락했지만 따라서 논리적으로도 셋도 자기 아버지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근데 셋만 그래요? 5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4절로 5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대요. 우리 청년들이나 그 중고등부나 몇몇 분들은 이런 게 얘기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누가 죽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면서?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800년 동안 몇 명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아시죠? 그 집사님보다 이렇게 더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 일부 찬양단 하시는 네. 아시는 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타락했어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다시 창세기 1장 26절과 26절로 28절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니네 마음대로 부시고 니네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갖다 버리고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 이 형상으로 왜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원하셨는가? 고대에는요,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 영역을 나타낼 때 자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곳곳의 지방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다가 절하고 예배하기를 강요하기도 하고 이 동상에 세워진 것이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 왕이구나. 왕의 이미지구나. 저 왕을 우리가 왕에게 통치를 받고 왕에게 순종해야지.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려 했어요. 또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조가 바뀌거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했냐면 어떤 일을 많이 해요? 연호를 처음 바꿉니다. 그죠? 연도를 세는 그 기준을 바꾸죠. 몇 년이 세는 기준을 바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뭐냐면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동전, 옛날에는 지폐가 많이 없었으니까 동전을 만들어내서 그 동전에다가 왕의 얼굴을 형상을 새겨서 그 형상, 그 동전이 유통되도록 해요. 그 동전이 유통되는 것은 바로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날도 영국에 가면은 여왕이라든지 뭐 필리핀에 가면은 그 국왕이라든지 왕의 얼굴이 그 화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도 왕은 아니지만 누구 얼굴이 많더라고요? 대통령들 얼굴이 많더라고요. 통치자들 얼굴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 화폐가 유통되고 그 화폐가 돌아다니고 그 화폐가 활용되어지는 모든 영역이 바로 그 왕의 통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와 유사한 예를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쪽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가이사, 케사르, 그죠? 시저의 형상이, 초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돌려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세금 내야 된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뭐 한국 교회는 교회와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쟁으로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 엄청나게 외치는 거죠. 뭐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돈은, 이 물질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근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졌는데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 온 땅에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 세상을 가득 물들였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조금 창세기 앞부분을 좀 빨리 볼 건데 정신을 좀 차리시고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리는 났는데 뭐가 터졌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지금 예 텐션을 좀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고 멸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누구를 택하시죠?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를 택하셔서 새 언약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동일한 축복과 말씀,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노아에게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이 오늘날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노아를 택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함께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생명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노아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9장 7절부터 제가 볼까요? 너희는 처음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과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 심지어는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이 구원받고 보존받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자 축복이자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과 축복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던 명령이자 복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이후에 10장에 가면 노아의 새 아들들의 족보가 쫙 나타납니다. 그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땅의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이 점점 나뉘어져서 점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충만해가는 그 역사를 왜 이상한 족보가 여기 들어와 있지?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대로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0장 20절에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31절 32절에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뉘었더라. 그리고 25절에 가게 되면 이 축복받은 가장 세 아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셈의 족보 가운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고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몇몇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이 세상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점점 나라와 백성과 언어대로 점점 갈라져서 나뉘어서 이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바로 10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바벨성 사건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성과 성읍과 도시와 탑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누굴 말합니까? 11장 2절에 그들은 분명히 앞장에 10장에서 나왔던 노아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아들들을 통해서 흩어진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대로 점점점점 흩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점점점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평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흩어져서 점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에 편만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땅을 만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난 거예요. 야, 여기면 더 옮겨가기 싫다.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싶다. 더 나아가면 뭐하리? 그냥 거기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죠? 11장 4절에 그들이 성과 탑을 지으면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요 그냥 높은 빌딩 사갖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내고 뭐를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곳에 모여 살자.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흩어져 나가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을 쌓고 모여서 흩어지기를 거부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뭐 쌓기를 그쳤더라? 성읍, 성 쌓기를, 도시 쌓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탑 쌓기를 그친 게 아니라 탑은요, 그 성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탑은 성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높은 망대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멈추신 것은 성을 쌓는 것, 도시를 만들고 그저 안주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11장 9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으셨더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바벨탑, 바벨성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언어가 갈려서 흩어진 게 하나님의 저주이자 벌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흩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은 빨리 찾아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성령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나요? 안 가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갈 때까지. 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거든요. 커지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이루시죠. 어떤 사건을 이루시냐면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그는 스데반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예전 성경에는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씀을 따르더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강권적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지난 금요 설교 때 우리 목사님이 한번 우스갯소리처럼 말씀하셨는데 매 맞고 말 들을래 그냥 들을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머물러 있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움직여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여기서 흩어지라는 것이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디로 흩어져야 돼요? 그저 교회에 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고 여기서 거룩한 척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와 그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사명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멀리까지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은 일로서 지금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나아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그들과 함께 가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기도로 후원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